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신앙의 결정적인 실천지가 어디냐 그러면 성경은 언제나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 그 다음은 이웃입니다. 먼 데까지 가기 전에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아래 윗사람끼리 이 관계가 먼저 신앙적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며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여 제 몸과 피를 쏟기까지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 읽어온 본문 속에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얘기가 결국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 하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것이 갖는 그 책임과 특성 중에서 가장 놀라운 그 특성 그리고 그 책임에 오늘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저로서는 상당히 모험을 각오한 설교가 됩니다. 혹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일을 제가 각오하고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려는 것은 성경적인 얘기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31절에 있는 것 같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부부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서의 요구 중에 하나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들 노릇하는 것과 남편 노릇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 설교를 한 후에 한국에서 떠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구를 떠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을 떠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은 뜻이냐 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하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내용상의 뜻이 아니라 상징적으로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는 너나 너희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그 규칙이었습니다. 자기 집에 유하는 손님도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소나 낙이나 말이나 가축도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 손님도 일을 못하고요. 그런 식으로 성경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나와 부모 사이와 나와 내 팔 사이는 어느 쪽이 가까운 겁니까? 나와 부모는 사이가 있지만 나와 팔은 사이가 없는 겁니다. 나와 팔은 나죠. 팔도 나지 나와 팔 사이는 없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는 저 바다라도 있지만 이건 나와 팔 사이라는 것은 팔은 내 거라고요. 부부는 그렇게 하나입니다. 여기는 어떤 상징이 있느냐 하면 이런 깊은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육친적인 질서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나를 낳으셔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관계, 세상의 노력과 세상의 법칙이 아닌 관계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으면 내가 주를 나의 주로 믿어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부모와 자식은 서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맞이하는 걸 우리가 선택했듯이 이 둘을 세상적인 차원에서 서로 비교를 한다는 건 우습지만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이런 내용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질서 속에서의 관계성보다 이제 영적인 질서와 관계성이 우선한 자리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를 모시고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관계나 위치나 가치나 책임보다도 우선한다고요. 그래서 무엇까지도 우리한테는 각오하게 돼 있죠. 목숨까지라도 각오한단 말입니다. 목숨까지라도. 이것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 속에 숨겨있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놓고 뭐라고 덧붙이느냐 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를 놓을 바에는 무엇까지도 포기하겠답니까? 목숨까지도 포기하겠다. 그게 순교정신이죠. 주님을 놓으라고 하려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주의를 거룩히 지킨다. 주일날 뭘 사 먹을 바에는 그래갖고 주의를 범할 바에는 내가 굶어 죽는다. 그것이 옛날 우리 성수주일의 커다란 유산이고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부 되는 것은 이제 부모의 간섭을 떠나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젠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독립되고 책임을 벗어나고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신자의 부부라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제 그 첫 발걸음을 내딛고 그 책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을 모시는 거를 아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 핑계 대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대고 그래 놓고 남편은 주님의 모델을 하는 것 안 하고 아내는 신자의 모델을 하는 거 안 하고 그저 토요일이면 어디 놀러 갔다가 주일날 밤에 돌아오고 왜 부모 모시지 않냐 그러면 성경에 그러라 그랬다 그러고 이런 거를 핑계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같이 이런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겠죠. 만일 이런 책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부부로 부름을 받는다는 걸 안다면 우리의 부부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이혼한다는 생각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어떤 연약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입니다. 자기 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부부됨, 부모를 떠난다 하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것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관계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연합, 새로운 관계성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 주된 그 내용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한국교회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느냐 하면요. 제가 뭐 남의 얘기해갖고 상처 줄 필요 없으니까 제 얘기를 하죠. 목사가 하나 되면 그 당사자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다 목사 구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때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쉽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기 안 나오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부터 들려는 예가 좋은 예가 아니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고생을 아직껏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여러분 어떻게 처신을 하십니까? 보통 어느 쪽을 편을 드십니까? 결국 편을 어떻게 드십니까? 어머님이 A라고 우기고 아내가 B라고 우기면 결국 판정을 어디다 냅니까? A에다 냅니다. 한국의 남자들이라면 A를 내는 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알지 않아, 이게 있죠. 그러니까 얘기해도 안 통하는 쪽 편을 들어야지 어떡하겠어. 이거 우리끼리 얘기해요. 그러나 거긴 이런 뿌리 깊은 전통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부모가 아내보다 훨씬 높은 존재고 더 충성해야 되는 대상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들도 당연히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느냐 하면 어렵자 어머니와 제 아내 사이가 어려워지자 끝에 이런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혼해라. 저희 어머님은 목사님 따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목사의 어머니이십니다. 저희 외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아들도 괜찮은 목사입니다. 그 어머님께서 이혼해라, 당장 이혼해라 그러셨다고요. 제 아내가 얼마나 그때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면 그 남편은 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 아내가 종종 지금도 날이 좀 굳거나 뭐 이빨이 좀 아프면 그때 얘기를 꺼내서 저를 물고 늘어집니다. 전 할 말이 없죠. 그리고 혼자 그러죠. 그때 그 아내의 남편은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생각해 보았어. 이 말을 입 밖에 낸 적은 지금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데 대해서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도 조금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암만 그래도 부모인데, 그렇죠? 이제 제가 예를 들죠. 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주 좋은 대조가 되실 겁니다. 혹 어르신네들께서는 지금 제 이 설교가 몹시 귀에 거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따져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으로 제일 많이 순교했는지 아십니까? 어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지난번에 교황이 와갖고 뭐죠? 그 성자, 뭐 복자 만드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뭘로 순교한 사람들이냐면 제사 거부해갖고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제사를 거부한다는 건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은 제사가 좀 흐지부지 됐습니다만은 지금부터 100년 전쯤에는 제사를 거부한다는 건 그건 한국에서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금 마치 우리가 부모를 부모라고 인정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그건 인간 축에 낄 수 없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종자였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했다고요. 무엇 때문이었죠? 우상이기 때문에. 우린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은 순교자를 냈을 정도로 그 문제는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에 좋은 전통이요 대표적인 신앙의 큰 업적입니다.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대표적인 형태를 이런 걸로도 듭니다.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이런 건 중요한 아주 굵은 한국 교회의 신앙의 대표적인 형태들입니다. 술, 담배를 아직도 하고 있는 자는 교회에서 집사가 되거나 혹 장로가 되면 사양을 하신다고요. 몰래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사실 제가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장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술, 담배 같은 것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건 커다란 신앙의 그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성경을 따져보면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얘기 성경에는 없다고요. 예수님이 포도주 만드신 장본인인데 그런 것은 뜻밖에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신앙의 내용이 됐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안 건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라든가 부모를 존경하라든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성경이 늘 가르치는 겁니다.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을 깨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렇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식의 삶을 말하자면 세상적인 관계와 질서보다도 영적인 관계와 질서와 목표에 내 전 인생과 존재를 바치겠다 난 그러기로 결심한 신자다 해서 그걸 드러내는 가정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것이죠. 거기에는 지금 싸움이 부모를 떠나서 부부끼리다 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독립된 가정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때 그것이 갖는 남편과 아내의 책임까지도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은 주일을 흐지부지하게 지키면 주일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를 점검하게 되는 거룩함, 거룩하신 분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들이 흐지부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복절이나 한글날이나 개천절이나 왜 필요해요? 해마다 그런 날로 하루씩 쉬지 않으면 우린 그런 데 대해서 금방 잊기 때문입니다. 절기가 필요한 이유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하는 식으로 한 가정이 독립되어 나오는 것 속에 이런 성경적인 이유 때문에 한 가정을 꾸미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됨으로 내가 이제는 내 이 가정과 내 이웃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으며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나타내리라. 아내는 아내대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리라. 그것을 가정에서 이웃 앞에서 책임지리라 하는 그런 것으로 가정이 출발하도록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세례를 받거나 성찬식을 하거나 하는 데에서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감격들과 어떤 새로운 결심들이 다져지는 일들이 있지만 바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 속에 요구된 한 가정이라는 이름 속에 요구된 신자로서의 책임들 그 뚜렷한 상징성들은 놓치고 있다고요.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은 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성수주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제사 지냈느냐 안 지냈느냐 이런 것으로만 아직도 신앙은 점검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단서가 붙습니다. 또 이 설교 들으시고 너무 쉽게 집에 가자마자 독립을 선언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러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편을 들어줬으니까 핑계도 좋죠. 나는 나의 신앙을 따라 오늘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 아파트 가운데 이렇게 담치지 마시고 또 덧붙여 들으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이런 힌트를 준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언제나 믿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혹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서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끼리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서 본의 아니게 하나는 믿고 하나는 믿지 않는 부부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뭐라 그랬죠? 헤어지지 마라. 혹 너로 말미암아 네 남편이 네 아내가 구원 얻게 될 것 아니겠느냐? 그게 낫지. 그것 때문에 갈라질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제기한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을 여러분이 으르 딱딱거리고 와서 지금부터 콩이다 팥이다 나누는 것이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우린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겨듣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앙을 갖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것을 이해 못하는데 나만 신앙이요 그러고 들이받고 들어가는 것이 신자의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또 부모님 편을 드십시오. 에그머니나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왔죠. 그러나 아까하고는 다른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맨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의 전통 사회에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 껴서 어느 쪽을 따라야 될지 모를 때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 전통적인 습관에 의하여 부모님을 의견을 우선 대접했다면 이제는 신앙을 알고 있는 차원에서 그러나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내 가슴에 묻고 부모님이 이해 못하는 걸로 싸워서 부모님을 정죄하고 맞싸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신앙을 지혜롭게 때를 얻기 위하여 기다리며 삼키는 자세가 여기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요 그러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또 지십시오. 우리는 이 일을 오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이 요구한 것과 핵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자체도 그렇고 이제 더더욱 이런 것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신자들이 갖는 신앙 형태 중에 대표적인 것을 뭐로 꼽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하는 자는 신앙인이다. 혹은 거꾸로 이걸 하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이렇게 꼽을 대표적인 신앙의 형태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죠? 성수주의이 있습니다. 그렇죠? 십일조를 내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느냐? 성경을 많이 보느냐? 전도를 하느냐? 그리고 부정적으로 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 형태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들을 신앙의 대표적인 내용과 형태로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을 신방을 가면 꼭 답을 이렇게 하시던데요. 제가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나왔다고. 여러분이 그런 거니까 오리발을 못 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제 설교 때문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이제 못을 박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주장하는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닐걸요? 저하고 1년 이상 같이 성경을 배우셨다면 제가 가장 많이 주장한 게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장 많이 주장한 게 뭡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기왕이면 맞춰보십시오. 제일 많이 주장한 게 뭡니까? 성경이 주장하는 건 이것들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우리는 기도 안 하는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 때 그래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장로, 새벽 기도 안 하는 목사 이러면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를 비난하는 것 갖고는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신앙이 이상해 이렇게 안 한다고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 이거는 굉장히 비난을 해요. 저 왼수는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도 12조에 101조도 안에 저 왼수는 이거는 큰 욕인데 만나기만 하면 누구는 뭐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이러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종교적인 차원, 신앙적인 차원에서 저 사람은 틀렸다 이런 시선이 없다고요. 길을 가다가 아니 아무개 집사가 담배를 물고 가더라고요. 이건 큰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나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시비를 걸고 누가 뭐라 걸기만 하면 증오심을 꺼내고 사람을 패를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훨씬 이쪽이라고요. 네 형제가 너를 속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속으라고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 뺨을 대라고요. 거기도 때리면 이마도 대야죠. 수염을 잡아다니면 이빨도 꺼내줘야죠. 바둑두시라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라고요. 어디까지 순종하라? 죽기까지 순종하라.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일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일지라도 가장 고통스럽고 치사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일지라도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안 하십니까? 말로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오셨는데 하라는 건 한 개도 안 하고 신방만 가면 우리 목사님 같이 설교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본 적이 없대요. 물론 어느 목사한테나 그러겠지만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산입니다. 제사는 못 지킨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사 지낸 떡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서도 어떻게 했냐면요, 저 집은 고사 지낸 떡은 안 먹어. 그래갖고 떡을 해서 고사 지내기 전에 우리 집에 먼저 갖다 줬어요. 떳떳했죠 서로.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했던 교회에, 저 어렸을 때 했던 교회는 재건파라는 교회였습니다. 그 재건파는 말하자면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그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자기는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니까 정말 참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신사 참배한 왼수들은 그 일제 하에서도 대접받고 끝나고 나서도 외래 대접받고 고생고생해서 순교를 각오했던 사람들은 그때도 어렵고 해방되니까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재건파를 만들고, 왜 재건이겠어요? 그쪽만 재건하자 이거예요. 그 그렇지 않은 모든 교회를 뭐라고 이름을 불렸냐? 마귀교회라 그랬어요. 마귀자를 붙이고 교회라고는 왜 그래줬나? 마귀교회고 그 교회에 있는 목사들을 마귀의 목사라 그랬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 신사참배 안 한 것이 오히려 나쁘더라고요. 성 프랜시스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금식기도를 40일간 하기로 했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너무 흔하게 한 일이고 훈련이 이제 덜 되니까 먹을 걸 앞에 놓고 합시다 그랬고 매일 죽을 써서 앞에다 갖다 놓고 쳐다보면서 금식을 한 거예요. 세죠 이쯤 되면. 그래서 한 20일쯤 지나자 그 중에 한 제자가 그만 못 참은 거예요. 그 제자 성이 주신가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드디어 못 참아갖고 가서 그냥 뭐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한 숟가락을 떠먹자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짠 하고 째려본 거예요. 그러자 성 프랜시스가 가서 그냥 죽 그릇째로 들고 마셔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제자들이 놀랬죠. 아니 선생님 웬일이십니까? 그래서 프랜시스가 그랬죠. 금식을 하고 형제를 미워할 바에는 먹고 사랑하자고요. 왜 금식한 거예요? 주를 본받자고 금식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주를 본받는 게 뭔데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거. 안 미워하는 거, 양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를 본받으려고 금식하면 더 미워지고, 주를 본받으려고 기도하면 더 왼수가 생기니, 그럼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11조 한번 내거나 건축원금 내면 말이죠, 다른 사람 얼마 내나 금방 딱 째려봐지게 돼요. 저 왼수는 얼마 냈나. 참 이상해요. 내가 오늘 내 집안에 있던 옷을 털어서 누굴 구제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오면 그날따라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왔나, 자기보다 좋은 옷 입고 온 사람은 다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려면 주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고요.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그건 이상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정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약돼 버렸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가정을 뭘로 부름을 받습니까? 한 가정 안에서의 부부간의 관계와 한 가정을 꾸미며 이웃 앞에 서는 모든 것이 바로 주께서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몸보려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것을 책임지기 위하여 우리는 부모의 보호를 떠나며 영적인 원리와 그 목표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걸머지기로 약속하는 첫 상징과 목표지로서, 선교지로서 가정을 책임맞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두 사랑하며 덕을 세우자는 싸움이니까 이걸 법대로 이루어야 돼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마음을 찢고 들이받고, 이건 성경이요 법이요 그렇게 끊고 나올 거면 안 나오고 부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자들이니까 우리가 부모가 돼서 이해할 때가 되면 우리 자녀는 그렇게 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리 하에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나는 이런저런 것들을 해봤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용서하는가, 기다리는가, 오른편 뺨을 때릴 때 왼편을 대든가, 이렇게 자기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우린 멀은 겁니다. 쓸데없는 짓만 여태껏 해오신 거에 불과합니다. 공부 못하는 놈 밤낮 밤만 새고, 학교 가서 졸고 또 와서 밤새고, 학교는 늘 떨어지고, 어쩌다 한번 잘 시험 보면 이름 안 쓰고, 거꾸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셨다면 이 말씀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성경의 요구는 사랑을 합니다. 오래 참으라, 당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의 삶의 형태가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그 일에 제일 선봉장이요, 그 일을 이루는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제1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가정으로서 이웃 앞에 할 말이 없으면 아무것으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고 싶으면 저희 가정을 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를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말씀을 따르게 하옵시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주를 따른다는 그것 자체도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오라, 주의 뜻을 펴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양보하며 지며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우리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며 풀지 못한 마음이 있거든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주 앞에 사랑을 구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상대방의 들보를 보지 말고 상대방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볼 줄 아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어떤 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이 엄청난 말씀을 주셨으니 감당하게 하시고 실천하기까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가정들을 통하여 주의 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영원한 소망들이 제대로 펼쳐지도록 주의 크신 능력으로 세우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